Today, we are very happy to have a distinguished guest, a widely recognized CEO, Kang Nam-gu in Korea. CEO Kang Nam-gu is the founder of Jakshim Study Cafe, a fast-growing education brand in Korea. Under his leadership, the company has secured more than $22 million in funding and launched over 1,000 franchise branches nationwide. Building on that success, he recently launched Pico Partners, an innovative unmanned store management software and kiosk system, which is now being used under...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꼬이지? 말이 갑자기...
화이팅!
아니, 넘어가기가 힘드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거의 다 됐는데. 네. Welcome. Today, we are very happy to have distinguished guest, a widely recognized CEO, Kang Nam-gu in Korea. CEO Kang Nam-gu is the founder of Jakshim Study Cafe, a fast-growing education brand in Korea. Under his leadership, the company has secured more than $22 million in funding and launched over 1,000 franchise branches nationwide. Building on that success, he recently launched Pico Partners, an innovative unmanned store management software and kiosk solution, which is now being used in more than 3,000 locations all over the country. In addition, he has recently appeared on popular Korean variety show, establishing himself as a true celebrity. Today, we will be talking with CEO Kang Nam-gu about the kind of dynamic nature of the markets and what it's like to run your startup in such an environment. From now on, this session will continue in Korean, but English subtitles are available when you turn them on. Are you ready? Let's begin.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 브랜드 작심을 운영하고 있는 ING 스토리 대표 강남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강남구 대표님이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무슨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 학창시절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네. 어려워졌어요. 그런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 집안을 뭔가 일으키고 싶은데 그 단기간에 일으킬 수 있는 방법 또는 장기적으로 내가 이 가족을 다 부양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릴 때 사업을 하면은 막연하게 다 부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어릴 때부터 사업이라는 꿈을 꾸고 성인이 돼서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아이템 중에 그 스터디 카페라는 아이템을 선정하신 그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그 당시에 네. 창업할 당시에 옛날 이제 뭐 다방이 없어지고 커피숍으로 바뀌고 슈퍼가 이제 그런 편의점으로 바뀌는 과정처럼 옛날 독서실들이 공급자 중심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닭장 같은 독서실들이 이제 수요자 중심에서 공부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과도기에 제가 그 시장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시장 크겠는데 성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산업에 이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 우리는 독서실이라는 게 굉장히 친근한데 다른 나라는 이런 모델이 조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한국은 그 특이하게 네. 공부를 이제 집에서나 이런 도서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특수하게 공부만 하는 공간이 따로 이제 그런 카페처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라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공간이 이제 독서실이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옛날부터 존재했는데
네.
지금 대표님께서 그 시장에 들어올 때 상황이 좀 바뀌었나요?
네, 맞아요.
어떤 이제 식으로?
처음에 이제 과거에 한 30년? 35년 전부터 독서실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공급자 중심에서 공간이 설계돼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설계로서 그런 1인실 위주의 이런 닭창처럼 최대한 좌석을 많이 넣고 고객의 편의성은 존중하지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면 그게 이제 수요자 중심에서 좀더 이제 밀폐된 공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개방된 공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수요자 중심에서 공간이 좀더 발전되고 있는 그런 스터디 카페로 발전되고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만 그렇게 보신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른 회사들도 그거를 또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그 전반적인 플레이어라 그래야
네.
될까요? 그쪽에 관계해가지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네.
때, 이제 1호점을 만들기도 전에, 이제 경쟁사 중에 가장 큰 곳은 벌써 매장이 200개가 넘게 오픈해 있었고, 그리고 큰 그런 사모펀드한테 투자도 수백억을 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또 다른 경쟁사는 그런 한국의 중견 건설사에게 투자를 받고, 명문대 출신의 친구들이 창업을 했고, 그 외에 몇십 개나 되는 그런 경쟁사들이 이미 먼저 시장을 보고 먼저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전 후발주자로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은 경쟁 우위라는 게 없잖아요. 처음에
그쵸.
이제 우리는 아무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자본도
네.
없었고, 물론 특별한 이런 뭔가의 저의 뛰어난 그런 사회적 경험도
네.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후발주자로 과감하게 뛰어든 거죠.
그게 그러면은 거기서 그 업계에서 위치를 다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자본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완벽한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죽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시장에서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봤는데 첫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거는 대부분의 친구들, 아니 전부가 모던한 컨셉의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클래식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클래식이라는 컨셉을 좋아하는 수요를 다 가져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단순하게 남들이 다 모던하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인테리어 컨셉을 그 클래식으로 하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첫 번째 시장의 차별화를 뒀고요. 또 하나가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구열이 높은 그런 교육열이 치열한 지역에서 1호점을 오픈했어요.
네.
그리고 사업을 전개해 나갔는데 저는 반대로 아니야. 이게 서울 경기에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분당 이런 데 아니고, 우리는 외곽에서도, 충분히 지방에서도 공부에 대한 학구열, 치열한 곳, 그리고 교육의 수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남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지방에 교육이 치열한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먼저 1호점을 오픈하고
네.
그곳에서 오히려 반대로 서울 경기권으로 매장을 넓혀서 경쟁력을 갖고 침투하는 그런 전략들 좀 세웠었고요. 네. 그러다
거기는
보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경쟁이 없었고
네.
다 옛날 어두컴컴한 공급자 중심에서 만들어진
네.
독서실밖에 없었어요.
아, 이미 서울은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렇죠.
지방은 아직 안 변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핵심이 하려고 한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서울권보다
네.
지방이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원금 회수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시설을 투자한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한테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이 가격을 측정할 때, 서울 핵심 지역인 뭐 대치동이라든가 목동이나 경기권의 분당에 제가 매장을 냈다면, 여기서는 임대료도 비싸지만,
네.
이 고객이 뭔가 비용을 많이 낼수 있었기 때문에, 원금 회수율에서도 크게 영향이 없는데, 지방에서 매장을 내다 보면은, 이 고객이 서울 경기권보다 뭔가 비용을 좀 높게 지불하고 이용하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 이 창업 비용 자체를 낮게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업계 평균이 한 평을 공사하는 데 받는 비용이 예를 들면 4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반값인 50%를 디스카운트한 가격으로 창업 비용을 설계하지 않으면 이거 애초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지방에서 창업하면서 오픈 창업 비용을 반값으로 줄이는 전략이 나와서 이렇게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방을 먼저 지방에서부터 쫙 늘려 나가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서울에서 이제 오픈을 하신 게
그렇죠.
되네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경쟁을 처음부터 했으면 경쟁력이 없다 보니
네.
지방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키워서 서울 경기권으로 이제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온 거죠.
그러면 서울 경기로 와서 오픈하셨을 때,
네.
그때는 그 경쟁 우위가 생겼다고 느끼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가장 중요한 우리 브랜드가 독서실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네.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봤냐? 지방에서 받아봤다.
네.
그러면 서울 경기권에서도 될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경험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같은 비용이라면 우리 브랜드를 하는 게 원금 회수율 면에서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경쟁 우위를 가지고서 서울에서 매장을 냈을 때 바로 반응이 왔고, 그 원금 회수율이 당연히 우리가
네.
월등히 높았고, 그렇게 입소문이 나서 지금의 매년 매장을 100개씩 내면서 이제 대한민국 1등 브랜드가 이제 된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오픈하셨을 때 경쟁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지금 반응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나요?
단순해요.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본인들의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큰집 살다가 작은 집 살면 불편하고, 큰차 타다가 작은 차 타면은 좁아서 못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창업비를 반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주고 100석을 만들어야 되는 경쟁사보다 우리는 같은 돈이라면 50석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원금 회수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책상을 뭐 1m짜리에서 이용하던 친구랑 1m 50cm 책상에서 이용하는 친구랑 완전 이 체감하는 그런 편의성에서 차별이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번 우리 걸 이용한 고객은 이 넓은 책상, 고객이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는 이 자기주도 학습하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이 책상의 크기와 의자에 투자를 많이 했던 저희가 이제 경쟁에서 이제 이기게 된 거죠.
그러면 경쟁사들이 뭐 무너지거나 뭐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그쵸. 저희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였냐면 가장 시장에서 매장이 많은 제일 큰 브랜드 옆에 저희 브랜드가 들어가는 게 전략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스타벅스 옆에 이제 커피숍을 내듯이.
일부러.
네, 일부러. 왜냐면 그 1등 브랜드가 창업비가 가장 비쌌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창업비가 비쌀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좌석의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좌석을 많이 뽑지 않으면 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우리는 창업비를 절반으로 낮췄고, 그 옆에 들어가서 좌석을 거기보다 1.5배 크게 만들면 고객을 다 흡수할 수 있겠다 라는 전략에서 저희는 1등 브랜드 옆에만 들어갔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독서실 브랜드로 잘 가다가 제가 듣기로 이 피코 파트너스라는 거를 런칭을 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커피숍을 오픈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는 기계가 커피 머신이잖아요. 왜냐면 그걸로 원두를 내려야지만 커피를 만들 수 있으니까. 똑같이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어드민도 개발해야 되고, 고객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키오스크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세 가지가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혈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독서실이라는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 혈관인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면은 이 시장에 결국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드웨어는 작심으로 성장시키고, 그 하드웨어의 성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장악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갖자 해가지고 저는 피크 파트너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럼 그 전에는 그 독서실 오픈하셨을 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누가 공급을 했었나요?
그 조명 만드는 회사가 정말 재밌는 게, 조명을 써주면 그 3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 정말 옛날 초록 색깔, 회 색깔, 핑크 색깔 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도 썼었어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화려한 그런 인테리어지만 소프트웨어는 완전 올드한 과거 독서실이 쓰고 있던 그런 소프트웨어를 저희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서 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닌데 왜 그런 거 하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극복을
가장
하셨어요?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냥 쓰자. 왜냐면 이 시장 크지도 않은데 이거 개발해봤자 개발비만 많이 들어가지 이 시장에서 얼마나 쓰겠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반대였었고, 투자자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한 게어 아니다, 이게 결국에 이 교육 시장이라는 게 온라인 교육 시장이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성장하려면 자기주도 학습 공간인, 그 교육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 자기주도 학습 공간의 성장이 뒤따라야지만 이게 더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커질 거고, 그 시장이 커지는데 우리 자기주도 학습 공간도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저는 아니다, 이거 지금 투자해 놓자, 그러면은 이 시장의 기회가 우리한테 올 거다 해가지고, 저는 그때 얼마를 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자 해가지고, 아무도 그때 개발하지 않을 때 저는 선제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그 키오스크 시장, 무인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 그쪽은 지금 독점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시장에서 업계 1위예요. 그리고 완전 독점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마켓쉐어가 1등이 됐습니다.
그러면 독서실 공간도 1등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1등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두 개네요.
맞아요.
그두 개를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위상이 좀더 달라지셨어요?
그쵸. 처음에는 이 프랜차이즈 모델로만 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모델로만 회사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뭐 1000개 내면 끝 아니야? 뭐 1500개 내면 더 이상 성장 정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시장에서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아니다, 우리는 결국에 이 독서실 스터디 카페 혈관인 이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그런 당근 마켓처럼 로컬 기반의 타겟 마케팅을 할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이용하는 고객을 우리들이 가장 많이 데리고 있는 회사로서 여기에 이런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해 나가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밸류가 이제 오프라인만 할 때보다는 이제 더 재미나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죠.
다른 쪽으로 그 지금 개발해 놓은 피코 파트너스 프로그램이 다른 쪽으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네, 이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터디 카페 독서실 예약 시스템이 이런 공유 오피스에도 어떻게 보면 쓰이게 되고, 조금만 커스터마이징 하면은, 그리고 이게 공유 창고에도 쓰이게 되고, 이런 무인화되고 있는 뭐 탁구장이라든가 무인 뭐 그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점점 확장돼서 확장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열린 겁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독서실 처음 할 때도 이 독서실이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모델로 진화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해야만 하는 일인지도 몰랐고 할 줄도 몰랐고, 근데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저런 문의들이 들어오고, 아, 무인 공간이 점점 이렇게 바뀌겠구나, 아,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예약 시스템이 스터디 룸 예약 시스템, 그리고 뭐 회의실 예약 시스템, 공유 오피스 예약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성이 생기겠구나라는 걸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전통 산업에서 약간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변모할 때 들어가셨는데, 독서실 산업에. 근데 시장이 지금 포화하고 경쟁이 심하니까 약간 외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차별화를 하셨는데요. 여기까지 멈춘 게 아니라 여기서 피코 파트너스라고 하는 무인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맞아요. 제가 투자를 받으러 다닐 때 항상 투자자분들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훨씬 자본가가,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가, 글로벌로 치면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메타 이런 회사들이 경쟁사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그들과 경쟁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이겨요, 그들을? 근데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오케이, 그들이 들어와서 자본으로 쏟아부으면 이길 순 없을지언정, 그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 나를 투자하거나 우리를 인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도록은 할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왔었을 때, 프랜차이즈 모델만 했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하드웨어 비즈니스로 비춰졌다면,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 들어와서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게 되면, 이 독서실 스터디 카페 안에서도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실제 그 소프트웨어를 깔때 그냥 깐게 아니라, 저는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계약을 할때 10년 계약을 이제 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었을 때 10년 계약 어떻게, 누가 10년 계약해줘, 바보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10년이라는 계약이 결코 우리 프로그램을 쓰는 이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무슨 생각밖에 없었냐면, 카카오, 네이버가 이 시장에 들어왔었을 때이 내가 어렵게 영업해놓은 이 영업장을 뺏어가게 됐었을 때, 그때 나한테 피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폐점을 하거나 뭔가 가게가 힘들어져서 망하면 우린 위약금 없다. 단, 같은 업종으로 양도양수 됐었을 경우에는 우리 프로그램에 그냥 무상승계, 같은 조건으로 무상승계도 다 오케이. 그치만 경쟁사가 갑자기 프로그램을 교체하려고 들어올 때는 위약금이 있다.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계약해 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시장에 넥슨과 넷마블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요?
대한민국은 네. 되게 재미난 게 PC방 시장에 프로그램의 마켓쉐어를 55% 45%를 넥슨과 넷마블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게임을 유통하려고 그러면 넥슨과 넷마블을 통해야지 않으면 대한민국 PC방에 게임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시장을 보고 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시장이 커지면 앞으로 대기업들이 이걸 독차지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들이 뛰어들기 전에 우리는 이 시장을 먼저 가져가자 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아니야 다를까 너무 기쁘게 또 그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저희들한테 경쟁해서 밀려나서 지금은 사실 저희는 경쟁 상대라고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진입 장벽 때문에
완전 높였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러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건지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디폴트고 그 얘기는 뭐 너무 얘기하면 입 아프고 그리고 끈기 있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뭐하고 하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는 거 디폴트 그 플러스 끈기 그 다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산업이 커지다 보면은 무조건 대기업이랑 부딪히게 될 텐데 그 대기업이랑 부딪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부딪힐 거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멍청한 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투자를 받을 때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고 안 했더라면 저 다 뺏겼을 거예요. 근데 미리 준비하고 그들과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들과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그 가설을 세우고 그걸 준비했던 게 지금의 저희가 경쟁력 있게끔 갈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고요. 대기업이 뛰어들어도 우리가 대기업이 포기할 수 있게끔 만든 하나의 발판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성공했었을 때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대부분이 실패했을 때만 준비하는데 사실 그거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고 성공했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 성공했었을 때 또다시 무너지는 누구보다도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네. 요즘에 많이 들어요.
아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Hi guys, we hope it is a very valuable time, full of insight. That wraps up our conversation with the CEO 강남구.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